이사야 12번 메시지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을 다룰 것인데, 이 부분은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에 따른 회복에 관한 기다란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에 뒤따르는 회복입니다. 이 장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주된 요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교란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열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한 가지 결과를 낳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역한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신 심판들을 살펴볼수록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이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계 정세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오늘날의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오심을 위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만유가 함께 역사하여 인간 생활과 인류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관념과 이해를 더 깊은 열망 안으로 이끕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먼저 우리는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다룰 것이며, 그런 다음 이 심판의 결과를 다룰 것입니다. 메대 군대로서 바벨론을 멸절시키심.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메대 군대로서 바벨론을 멸절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회파한 것과 그의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인간의 형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머리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훼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룩한 기구들 얼마를 옮겨간 것은 바벨론의 침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괴롭힌 첫 번째 나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열국은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또한 바벨론의 일부였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자주 바벨론의 일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 우리는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선민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비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을 손상시키는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아수르를 파하기 위해 아수르인들은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지운 멍에와 짐을 인하여 아수르를 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 여호와의 심판은 또한 블레셋이 시온에 끼친 손상으로 인해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압을 황폐케 하기 위해 여호와의 심판은 또한 모압을 그 교만으로 인해 황폐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황무케 하고 버리기 위해 여호와의 심판은 또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 위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침입했기 때문에 황무케 되고 버림받았습니다. 애굽을 치고 황폐케 하기 위해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애굽의 우상들과 지혜로운 모사들을 인해 애굽을 치며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모사들과 우상들을 함께 두심을 봅니다. 애굽을 포로가 되게 하고 구스로 쫓겨나게 하기 위해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구스는 이스라엘의 바라는 것이 되었고 애굽은 그들의 자랑이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포로가 되게 하고 구스를 쫓겨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구스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했으며 그들의 자랑을 위해 애굽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두마는 심판하지 않으심. 하나님은 두마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마는 고요함을 의미하며 에돔과 의문이 유사하고 그 쌓인 황폐함이 에돔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돔의 산맥이 있으며 에돔의 수도인 세일로부터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두마에 대한 예언은 낮이 밤과 같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라비아를 황폐케 하기 위해 이사야 2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가 호전적이므로 여호와께서 전쟁의 가혹함으로 그들을 황폐케 하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짓밟기 위해 예루살렘까지도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이 죄악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지 않으며 그분을 존경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읍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분을 존중하며 존경해야 했으나 이렇게 하기를 거절했으며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로를 멸하기 위해 끝으로 이 장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두로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자만과 모든 존귀한 자들로 인해 아스루에 의하여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 이제 우리는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를 볼 것입니다. 열국의 배후에 있고 열국의 권력과 하나 된 사탄의 흑암의 왕국을 드러냄. 여호와의 심판의 첫 번째 결과는 이사야가 사탄과 하나로 여겼던 사탄의 형상인 느부갓네살과 같은 열국의 배후에 있고 열국의 권력과 하나 된 사탄의 흑암의 왕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따르면 각 나라 위에는 타락한 천사요 악한 영인 한 군왕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의 흑암의 왕국의 일부입니다. 여호와의 주권과 열국에 대한 공평한 다스림을 보여줌.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그분의 주권과 열국에 대한 공평한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특별히 위기와 전쟁의 기간 동안에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다스림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 대신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한 히틀러의 결정에서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열국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주권자로 불리십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움.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또 다른 결과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심.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그들을 안식하게 하며 노예들 같은 고된 부역으로부터 쉬게 하실 것입니다. 모압이 시온에서 제물을 드림. 모압이 바뀌어 시온에서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의 조언과 보호를 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볼 것임.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볼 것이며 그의 구원이시오 보호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구스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옴. 구스는 그가 번창하는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인 시온산으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애굽은 그의 땅에 여호와의 표시와 간증으로서 제단을 건축할 것임.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 따르면 애굽은 여호와의 표시와 간증으로서 그의 땅에 제단을 세우고 변경에는 기둥을 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리시고 그들은 제물과 제사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며 그분께 서원하여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이 아스루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스루로 더불어 그 땅 한가운데서 축복이 되는 제3자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과 아스루와 이스라엘에게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심판받은 열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구원자로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공급함.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심판받은 열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구원자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진리로 앉으실 것임. 그리스도께서 모압을 공평과 의로 다스리기 위해 다윗의 장막의 인자로 세워진 보좌 위에 진리로 앉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임. 여호와께서 애굽의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그리스도로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며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실 것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그리스도로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며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박으실 것이며 그가 그 아이 집의 영광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 곧 그 자식과 그 자손들의 모든 가장 작은 그릇들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분 위에 걸어둘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5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서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김으로 대치된 샘나를 말합니다. 샘나를 언급하는 19절은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은 샘나가 대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 구절들은 왕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 지위를 샘나가 소유했었지만 주께서 샘나를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김으로 그를 대체하기 원하셨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엘리야김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은 이사야 22장 22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계시록 3장 7절에 의해 입증됩니다. 다윗의 열쇠가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요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함께 둘 때 우리는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인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봅니다. 23절과 24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엘리야김에 대하여 말합니다. 23절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24절은 계속해서 모시신 그리스도 위에 걸어놓을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종지들과 항아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은 이분 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가 그리스도를 아주 특별하게 계시함을 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얼마나 풍성한지.